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6장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보면 두 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5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선포를 했고요. 5장 후반부에서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베푸시는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6장 말씀부터는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 6장도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6장 후반부인 12절부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연합한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시면 이 1절, 2절이 전반부인 11절까지 주제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앞부분에 이제 율법이 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더 많아지게 한다. 사실은 더 죄를 많이 범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이 깨닫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이 6장 전반부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표현입니다. 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가령,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신세를 한탄할 때, 아이고, 내가 이게 어쩌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를 만났을까? 만약에 이런 한탄을 할 때에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수 같은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게 죽기 전에는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하니까 이혼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게 보통 예전에는 한번 탁 이렇게 얽어매이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근데 이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우리가 죄와 어떻게 보면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예전 시대에 보면 죄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내가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집주인이 죽으면 또 다른 데로 또 팔려가겠죠. 그래서 죽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자유도.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원래는 다 죄를 짓고 사망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죽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게 뭐, 죽는 거 말고는 딴 길이 없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3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는 4절까지, 그 내일 보는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인지를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좀 풀어서 쓴 것인데,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연한 내용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3절 맨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세례 받은 거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 그러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3절 뒷부분에 한번더 반복해서 설명을 했어요. 3절 뒷부분을 잘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눈으로 보는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뭐 혹은 다른 날 세례 받겠다는 사람 앞에 나와서 세례 집전자가 묻죠. 아,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느라고 세례를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걸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후반부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세례가 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 머리 위에 막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거나 그건 형식적인 세례예요. 그건 이제 형식적인 세례, 그 세례도 받기는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본질적인 세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도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또 물로 뿌려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세례는 물만 이렇게 끼얹든, 아니면 물을 뿌려주든, 아니면 물 속에 쏙 들어가는 침례를 받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본질적인 세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물로 뿌리는 세례는 그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로 뿌리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임 당하는,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즉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걸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그게 세례예요?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이 밑으로 내려갖고 와서는 장사를 치르죠. 그 장사 치르는 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 여튼 그렇게 한다면 이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그게 세례 받은 겁니다.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럼 죽은 시체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다시 생명 안에서 살려내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생명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했던 내용이 그냥 5절부터 다시 더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거예요.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시체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 가운데서 나도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풍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혜는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 주님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나는, 나도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받는 은혜, 또 그리스도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을 때 주님께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나 보면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뭐냐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것만을 이제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뭐 주님께서 부자가 된다든지 주님께서 높아지신다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든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죽는 것에 있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어서도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과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으로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하루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악에 좀 빠진 자들로 심판받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죄의 노예로 도저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행하건, 무슨 계획을 하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늘 주님과 연합한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품고 또한 갈급한 기도 제목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